2013년 연말 특집 뉴스 페퍼민트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픽션보다 더 재미있는 다큐가 뜬다. 2013년 8월 27일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기사입니다. 붙잡힌 범고래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블랙피쉬는 액션 스릴러물을 방불케 합니다. 조련사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로 문을 열고 배경음악은 긴박감을 더합니다. 블랙피쉬처럼 극적인 요소와 상품성을 갖춘 다큐멘터리들의 등장으로 최근 다큐멘터리 시장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01년 영국 영화계에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는 단 4편뿐이었지만 작년에는 무려 86편이 등장했습니다. 칸 영화제의 영화 마켓에서도 다큐멘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5년 만에 2배나 커져 이제는 전체의 16%를 차지합니다. 영국 박스오피스에서 다큐멘터리 티켓 매출은 전체의 1%에 불과하지만 이는 1년 만에 6배가 증가한 수치죠. 다큐멘터리의 인기 상승 비결은 무엇일까요? 코믹스 원작 영화와 지구 종말 액션물의 유행이 이어지면서 황당한 플롯과 스펙터클보다는 제대로 된 스토리텔링에 목마른 관객들이 생겨난 것도 한 가지 원인일 것입니다. 신문사나 방송국의 장기 취재 보도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다큐멘터리가 탐사 보도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영국의 다큐멘터리 배급사 더구프 픽처스의 관계자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의 마인드가 변한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화씨 911과 보건 스폴록 감독의 슈퍼사이즈 미가 큰 성공을 거둔 이후 많은 감독들이 다큐멘터리의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중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다큐멘터리 감독들도 진지한 주제를 던져놓고 관객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극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이야기 속에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을 등장시켜 보다 기억에 남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베르너 헤어조크나 빔 벤더스와 같은 감독들도 다큐멘터리 관객층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성공을 이어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얼마 전 1960년대 인도네시아에서 암살 단원으로 살다가 정치인이 된 인물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내놓은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은 억지로 극적인 구조를 다큐멘터리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진짜로 영화적인 순간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큐멘터리를 보는 이유는 실제 인물들이 겪은 드라마를 보고 싶어서인데 형식이 억지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배급사 관계자는 적절한 마케팅 전략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아프간 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스트 레포를 슬픈 이야기가 아닌 액션물로 광고하고 블랙피쉬를 스릴러물로 광고한 것이 유효한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한때 실력 있는 감독들이 만드는 지루한 작품으로 여겨지던 다큐멘터리가 이제는 주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실은 픽션보다 강렬한 법인가 봅니다.
엉터리 과학에 기대고 있는 와인 감정. 지난 6월 23일 가디언지에 실린 글입니다. 프랑스 보르도의 최고급 밭대기 그랑크리에서 난 포도로 만들었다는 고급 와인 맛은 그저 그랬는데 동네 와인 가게에서 반주 삼아 마시려고 산 10달러짜리 와인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맛이 저렴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와인의 맛과 풍미가 가격과 일치하지 않는 걸까요? 전문적인 와인 감정사들로부터 맛있다는 호평을 받고 가격이 훌쩍 오른 와인들은 정말로 다 맛이 뛰어날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작은 와이너리를 운영하는 혹슨 씨도 비슷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해 생산한 같은 와인이 어느 감정대회에서는 극찬을 받고 또 다른 대회에서는 호평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혹슨 씨는 캘리포니아주 와인 경연대회 조직위원회에 한 가지 실험을 제안합니다. 상표를 가리고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할 때 와인 감정사들에게 똑같은 와인을 세 차례 마시게 한 뒤 같은 와인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살펴본 거죠. 맛을 100점 만점의 점수로 평가하는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유명한 감정사들의 점수도 대개 같은 와인에 대해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4점의 편차를 보였습니다. 한 번은 86점을 줬다가 조금 있다 마시고 나서는 같은 와인에도 94점을 주는 식인 겁니다. 1점 차이로 우승 와인과 그저 그런 와인이 갈리는 대회에서 8점은 하늘과 땅 차이죠. 같은 와인에 대해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점 이내로 비교적 일관적인 평가를 내린 감정사들은 전체의 10%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대로 평가를 내렸던 감정사들이 올해는 들쭉날쭉한 평가를 내리기도 일쑤였습니다. 혹순 씨는 결국 대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얻는 올해의 와인과 같은 칭호들은 순전히 운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한 자리에서 100가지가 넘는 와인을 조금씩만 마셔보고 그 맛을 비교해서 순위를 매기는 일을 과학적으로 해내는 건 인간의 능력 밖이라는 겁니다. 이 실험으로 혹순 씨는 많은 와인 애호가와 전문가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하지만 비슷한 실험을 한 결과는 이미 여러 차례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학자가 한 실험에서는 똑같은 와인을 고급 와인병에 담아 따라줬을 때와 그냥 저렴한 와인이라고 알려주고 따라줬을 때 맛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갈렸습니다. 비싼 와인에는 독특한 풍미와 깊은 맛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비싼 돈을 주고 비싼 와인을 사 마시는 사람들은 그 맛을 오롯이 느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허트포드샤이어 대학의 와이즈만 교수가 실시한 블라인드 테이스팅 결과 참가자 578명 가운데 한 병에 만 원이 안 되는 저렴한 와인과 2만 원이 넘는 조금 더 비싼 와인을 오로지 맛만 갖고 구분한 사람은 화이트 와인의 경우 53%, 레드 와인의 경우 47%에 그쳤습니다. 그냥 와인을 한 모금 마셔보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비싼 와인, 뒷면이 나오면 저렴한 와인이라고 찍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인 셈이죠. 와인 맛을 감정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실제로 엄청나게 복잡하고 미묘한 와인의 화학 성분이 한몫할 겁니다. 와인은 크게 단맛, 신맛, 그리고 쓴맛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데 각각의 당이나 산, 탄닌 등 성분의 종류가 포도에 따라 또 그 포도가 자란 토양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에 발효 과정에서 쓰는 이스트나 첨가하는 향료가 다르고 숙성할 때 쓰는 통도 다르니 오묘한 맛의 차이로 따지자면 같은 와이너리에서 생산한 와인이라도 맛이 같을 수가 없는 셈입니다. 또한 와인 맛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후각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향인데 이 향만 해도 알려진 것만 400가지가 되다 보니 아무리 반복적인 훈련을 하더라도 미세한 차이까지 확실히 분간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또한 와인을 마시는 사람의 그날 기분, 와인잔, 같이 먹는 음식, 또 누구와 함께 먹는지 등 와인 맛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와인마다 그 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적정 온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대륙의 샤도네이 화이트 와인을 시원하게 마시겠다고 너무 차게 해놓고 마시면 참나무 향밖에 안 날 겁니다. 반대로 레드 와인은 너무 미지근하게 먹으면 알코올 향이 강해져서 와인 자체의 풍미는 잘 느낄 수 없습니다. 영국 왕립화학협회의 와인 전문가 허친슨 박사는 전문 감정사들의 평가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와인을 찾는 게 와인을 제대로 마시는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조건 없이 돈을 나눠주는 것은 어리석은 정책일까? 라는 제목으로 지난 8월 18일 뉴욕타임즈가 소개한 기사입니다. 버나드 오몬드 씨는 케냐의 시골 지역인 시아야에 살고 있습니다. 일감을 찾는 날이면 그는 하루에 2달러를 법니다. 그러던 지난해 어느 날 그는 특이한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500달러를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주는 기브 디렉틀리라는 자선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이들은 케냐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인 이 마을 주민들이 연간 1000달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동네 사람들은 케냐 정치인들이 표를 매수하려는 수작이거나 어떤 속임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나눠주는 것은 농업기술 교육이나 의료지원과 같은 방법에 비해 흔하게 쓰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정부와 자선사업가들은 지금 당장의 필요를 충족하기보다 장기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가난한 사람에게 직접 현금을 주는 정책이 종종 쓰였습니다. 1990년 중반 멕시코의 경제 위기 이후 경제학자 산티아고 레비는 우유나 또띠아와 같은 제품에 대한 식품 보조금을 없애고 극빈층에게 직접 현금을 주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현금을 받은 사람들은 대신 자녀들을 반드시 학교에 보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내각 관료들은 사람들이 현금으로 생필품을 사는 대신 술과 담배를 사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돈을 두고서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날 거란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비는 직접 현금을 받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소비 행태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현금을 받은 지역의 어린이들의 학교 등록률이 더 높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도 더 좋았습니다. 우려와 달리 사람들은 담배나 술을 사는데 돈을 쓰지 않았고 받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600만 명 이상의 멕시코 사람들이 현금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와 비슷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2곳 정도 있습니다. 멕시코의 사례는 개발 경제학을 연구하는 하버드와 MIT의 대학원생들이 기브 디렉틀리라는 단체를 만드는데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핸드폰을 통해서 돈을 보내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케냐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주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험의 최종 결과는 올해 말 즈음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브 디렉틀리가 시아야 지역에 현금을 제공하고 몇 달 뒤 저는 그 동네를 관찰했습니다. 받은 돈을 술을 마시는 데 쓰거나 다음번 현금 지급만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사람을 찾기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웃들이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가십성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받은 돈을 생산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마다 새로 짜야 하는 초과 지붕을 10년은 거뜬히 견딜 수 있는 금속재 지붕으로 바꾸기도 하고 중고 오토바이를 사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요금을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매일 일을 하게 된 오몬디 씨는 현재 하루에 6에서 9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오몬디 씨의 이웃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받은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 마을의 사람들은 전기와 수도 등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도약하는 데는 여전히 수많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려 해도 미숙한 금융제도가 발목을 잡고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은 큰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중산층으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들의 삶은 과거보다 덜 가난한 상태입니다. 기브 디렉트리의 시도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 즉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고 돈을 가지게 되면 필요한 것을 구매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어쩌면 농사에 필요한 소나 의료 지원, 혹은 교육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일지 모릅니다. 기브 디렉트리의 공동 창업자 마이클 페이에는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모르지 않나요?
장시간의 출퇴근길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10월 28일 뉴욕타임즈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수백만의 미국인들은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매일 몇 시간씩 운전을 합니다. 최근의 여러 연구 결과들은 출퇴근에 낭비되는 이러한 시간이 운동이나 친목활동 혹은 수면 등에 투자되어야 할 일과 시간을 빼앗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의 출퇴근 과정이 신체와 정신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4,297명의 텍사스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최근의 한 연구는 출퇴근 거리와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성공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체 활동과 심장 혈관의 적합도는 떨어지는 반면 혈압과 체중, 허리 둘레, 대사 위험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장시간의 출퇴근 과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7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 하루에 16km, 일주일에 5일 이상을 자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당뇨와 고혈압 발병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되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또한 장시간의 출퇴근길 운전은 우울증, 정서불안, 사회적 고립감과도 높은 상관관계에 있어 정신적 건강에도 위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는 장시간의 출퇴근길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꼭 운전을 통해서만 발생하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룬드 대학의 에릭 한슨 교수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차, 지하철, 버스에 상관없이 더 많은 거리를 출퇴근하면 할수록 더 많은 종류의 건강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긴 시간의 출퇴근은 피로와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인간의 사고 능력을 활용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013년 6월 4일 이코노미스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2000년 카네기 멜론의 박사과정에 갓 입학한 22살 루이스 포나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끙끙대던 문제를 푸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웹메일 서비스에 자동으로 가입해 스팸 메일을 뿌려댔고 해당 계정을 차단하면 바로 다른 계정을 만들어를 계속했습니다. 인터넷 티켓팅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이 좋은 좌석을 자동으로 선취하여 암표로 훨씬 비싸게 재판매했고 기계적 명령과 인간의 행동을 구분하는 게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폰 안은 처음에는 인간만이 풀 수 있는 문제, 이를테면 고양이의 그림을 보고 고양이라고 맞추는 간단한 퀴즈를 고안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대답은 생각보다 들쑥날쑥하여 쉽게 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한 방안이 글자를 찍으러 놓아 인간이 맞추게 하는 캡차, CAPTCHA였습니다. 이는 큰 호응을 얻어 당시 최고의 웹메일 서비스이던 야후에 도입되었고 포나는 빌 게이츠의 러브콜도 거절하고 비슷한 프로젝트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는 그의 접근을 인간 계산, 휴먼 컴퓨테이션이라 불렀는데 이는 현재의 크라우드 소싱과 게이머 전략, 즉 게이미피케이션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가 고안한 게임 중 하나인 ESP 게임은 두 게임 유저가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묘사하는 단어를 적어 가능한 빨리 같은 단어에 도달하면 성공하는 게임으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미지에 태그를 다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2005년 이미지 검색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던 구글에 매각되었습니다. 과테말라 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 20등을 할 정도로 수재했던 루이스 포나는 학부 수학 전공에 이어 컴퓨터과학 박사학위를 받고 2006년에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캡처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 매일 2억 번 사용되고 한 번에 10초가 걸린다는 가정 아래 인류가 하루 50만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포나는 불현듯 이렇게 버려지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모아 유용한 산출물을 만들자 그렇게 리캡차가 탄생했습니다. 리캡차는 캡처하는 달리 두 단어를 보여줍니다. 이미 컴퓨터가 정답을 알고 있는 컨트롤 워드 하나와 모르는 단어를 하나 보여주고 모르는 단어를 다른 유저가 몇 번씩 같은 단어로 입력하면 정보를 배워서 디지털로 저장합니다. 이 기술은 뉴욕타임즈의 오래된 신문 내용을 디지털화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2009년 구글이 위캡처를 인수해 전 세계 책을 디지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포나는 구글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첫 프로젝트는 2005년 그가 매각한 ESP 게임 서비스를 접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많이 배운 컴퓨터는 이미지에 대해 충분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동으로 이미지 태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포나는 많은 상을 받고 인간의 지능을 활용하는 비슷한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가 된 그는 작년 듀오링고라고 불리는 번역 서비스를 창업했습니다. 유저는 게임을 통해 외국어를 배우고 게임 자료가 축적되면 번역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어떤 유저는 보이는 단어나 문장을 번역하고 다른 사람들은 제일 자연스러운 번역에 추천을 누릅니다. 이미 300만 명 이상의 유저가 하루 30분 이상 듀오링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듀오링고는 이제 빅데이터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외국어를 배울 때 부사부터 배우는 게 효과적일까요? 형용사부터 배우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무도 모르는 정답을 듀오링고는 압니다. 현재까지 듀오링고 자료에 따르면 모국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달라집니다. 스페인어권 학생의 경우 그, him, 그녀, her는 쉽게 이해하나 그것, it에는 상응하는 단어가 없어 얼른 개념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듀오링고 유저 학습 패턴을 보면 그것, it, 을 나중에 배울 경우 훨씬 쉽게 진도를 쫓아옵니다. 교육의 평등을 구현하는 대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는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루이스 포나는 스팸을 막고 책을 스캔하는 것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댓글의 심리학. 2013년 10월 24일 뉴요커지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지난 9월 24일 미국의 과학 잡지 파퓰러 사이언스는 자신들 웹사이트의 댓글 기능을 없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댓글, 특히 익명의 사용자들이 남기는 댓글이 과학기사의 순수성을 침해하며 특히 이들이 가진 공격성 그리고 조롱의 문화가 진지한 논의를 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팀장 수잔 라바르는 위스콘신 대학의 최신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단 몇몇의 분탕질이 모든 독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과연 인터넷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까요? 대중들을 대상으로 선동가들이 선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키케로 역시 안토니우스를 대중의 창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은 과거와 어떤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인터넷 댓글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익명성입니다. 지난 9월 발표된 퓨 리서치의 결과는 익명의 댓글을 달아본 적이 있는 인터넷 사용자가 25%에 달함을 말해줍니다. 어린 사용자들에게 이 비율은 더 높았습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사용자 중 익명의 댓글을 달아본 비율은 40%에 이르렀습니다. 익명 댓글은 온라인 탈옥죄 효과로 알려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효과는 자신이 누구인지 숨길 수 있을 때 평소 자신을 억제하던 사회적 규칙을 무시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휴스턴 대학에서는 이 효과를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이민에 관한 기사에 달린 댓글 900개를 분석했고 실명 사용자들의 댓글 중 29%가 수준 낮은 댓글이었던 반면 익명 사용자의 댓글에서 그 비율은 53%에 달했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익명성은 장점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익명성은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창조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익명으로 유지되는 게시판들은 나름대로의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2012년의 한 연구는 익명 댓글의 영향력이 실명 댓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익명성의 장단점이 분분한 가운데 인터넷 댓글이 사용자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조사한 연구도 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은 댓글이 저속할수록 독자들의 의견도 더 양분된다는 것을 보였고 이를 네스티 효과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효과 역시 인터넷에서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편지나 문자, 전화와 같이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는 상황에서 표정이나 목소리와 같은 비언어적 신호들은 잘 전달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보다 비인간적이고 냉정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던 사실입니다. 댓글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독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공유된 현실이라는 현상은 우리의 경험이 그 일을 누구와 함께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 특히 나의 생각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매우 알고 싶어합니다. 뉴욕타임즈의 경우 독자들이 댓글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는 댓글들의 수준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켰습니다. 심리학자 마르코 이즈와 브라이언 사우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의사소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 역시 인간이 가진 기본적 성향의 지배를 받습니다. 미디어는 바뀌었지만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의 댓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보다 더 과도한 영향을 대중에게 끼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익명성을 이용해 자신을 숨긴다 하더라도 이들의 본색은 결국 그들의 의견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그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